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역대급 시청률을 올리면서 얼마 전에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미래에서 온 재벌집 배달은 막내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 미래를 아는 체험적인 지식, 미래에서 왔으니까 그 체험적인 지식으로 다른 형제들과 상속권을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속권을 도둑질한 옛 뱀, 사탄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을 도둑질해서 상속권을 도둑질한 이 도둑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마음을 도둑질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잘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했는데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데도 비극은 대대로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이 철천지 원수 도둑놈의 정체를 모른 채로 욕심, 탐심, 우상 숭배지요, 여기에 이끌려서 티끌 같은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엎드려 절하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욕심을 따라, 육신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냐?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맞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티끌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데 감옥에 갇히는 영혼이. 사기꾼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충동질하는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안 속아. 안 속아. 2023년 새해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속권을 도둑질해간 이 도둑놈을 반드시 결박해야 됩니다. 정체를 폭로시켜야 돼요. 그리고 갑절을 보상받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4절은 도둑에 대한 손해배상법입니다. 이 손해배상법의 기초가 되는 법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첫째는 물건의 주인만이 아니라 도둑의 생명까지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랑의 법 정신이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어요. 둘째,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또는 갑절로 또는 네 배, 다섯 배로 더 많이 후하게 갚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도둑질하고 싶은 이 탐심 자체를, 우상숭배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공의의 법정신입니다. 왜 이 세상 나라들이 어느 정도 발전하다가 다 부패하고 썩어져서 다 망하는지 아십니까? 한때 잘 나가던 대제국들이 다 망하는지 아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게 죄를 낳고 죄라는 사생아가 자라나가지고 사망, 멸망,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의 운명이나 나라와 대제국의 운명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진리의 말씀 칼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탐심과 욕심을 찔러 쪼개어 예심,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5편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누구에게 상속해 주시는지에 대한 법 조문이 나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한테 주셨어요? 사람한테 상속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사람에게 주신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주신 이 상속권을 도둑질에 간 도둑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속권을 빼앗아간 이 도둑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배후에 숨어 있는 이 진짜 도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폭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무슨 말이냐, 옛뱀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녀들을 미혹해가지고요 마음을 훔치잖아요. 먼저 마음을 항상 먼저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대한 상속권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죄의 노예들을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즉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땅의 상속권, 통치권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소유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보니까 주님, 주님, 주인만이,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 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이 손댈 수 없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사화복, 나의 영과 혼과 육과 내 가족과 내 재산과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22장 7절 9절은 도둑으로부터 갑절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두 단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도둑을 결박하여 붙들었습니까? 그러면 도둑놈은 바로 배상을 해야 되는 갑절로. 이게 우리가 어느 단계 가야 되겠어요? 성령의 권능, 의로운 재판장의 능력의 영으로 권능을 받아서 결박해가지고 바로 갑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누가 도둑질해간지 몰라.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가서 먼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재판을 받아야 돼요. 세 번역 성경은 이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자녀들의 상속권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도둑질해 간 원수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분노하고 계십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원통한 과부 비유를 통하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하늘 대법정에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원통하고 억울해서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뭐냐? 상소하는 거예요. 상소, 항소하는 거예요. 최종 하늘의 대법정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낙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자식인데 그냥 기도하면 탁탁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왜 낙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불의한 재판장 악질검사 사탄이 우리가 항소할 때에 기도할 때에 밤낮으로 우리 성도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참소합니까? 의로우신 존경하는 의로우신 재판장님, 저 보세요. 저 박진성 목사가 지금 막 억울하고 힘들다고 막 참 기도하고 항소를 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그리스도 형상에 합당합니까? 정말 민족과시 열방을 감당할 만한 주의 종의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끊으시 있습니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합니까? 막 참소하는 거예요. 분량을 다 채웁니까?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분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참소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6장 16절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성도들의 청구 소송이 응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요. 참소의 불화살을 쏘는데 이 참소의 불화살을 뭐를 가지고 쏘느냐? 바로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의 은혜가 적용되지 않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참소의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선악지식 판단을 하면서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 꼴을 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로운 재판장님,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의거납니다. 공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붙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계속 원통하고 힘들 거예요. 낙심될 거예요. 또 원수 마귀는요,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 또는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충동질해가지고 그 생각을 충동질해서 날카로운 칼 같은 말로 여러분 마음을 막 이렇게 도려내듯이 아프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주님은 뭐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아멘. 지금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요, 이 원수의 불화살을 사람이 주는 불화살이나 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시험을 이기고 기쁨으로 전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권능,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줘요.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과 모든 상속권을 도둑질해 간 이 뱀과 전갈, 도둑놈들을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갑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다르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이때부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원통하고 비참하고 영적인 가련방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구나.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것을 가진 자요,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역전 한판승이 일어날지어다. 2024년도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각자 믿음의 분수,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어떤요? 감당할 수 있는 불화살의 시험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왜 그걸 허락할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탐심, 욕심, 우상, 숭배에 불순물이 없는 증언 같은 믿음으로 연단해서 보석같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 대법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하여 갑절을 받아 누렸던 두 가지 재판 판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두 창녀가, 부정한 여자가 재판장 앞에 나와가지고 솔로몬 앞에 나와서 죽은 아기와 살아있는 아기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이 두 여자가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도둑 여자분입니다. 도둑 여자분.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진짜 엄마고 한 사람은 가짜 엄마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재판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은사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해가지고 칼 갖고 와가지고 이 살아있는 아기를 반토막 내가지고 잘라서 반씩 나눠주라 그럽니다. 얼마나 잔인한 재판장의 명령 같습니까? 그죠? 사람을 쪼개가지고 죽이다니. 이 솔로몬이 나쁜 놈 아니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칼은요, 바로 하늘의 대법정에 있는 의로우신 재판장의 말씀,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산 아기는 누구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의 말씀의 칼로 정죄를 당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예수의 대신 피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두 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한 여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오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아질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너 권고함과 가련한 것, 너 영혼이 엉망진창인 것을 모르느냐, 미지근하고 안일하게 교양 쌓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 심장이 식어져 버리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데 무슨 복을 받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심장이 식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아의 장자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도, 소아시아의 장자교회, 사랑이 식어버려,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요 경고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주님 뭐라 했어요? 토해내치고 싶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화나는 거예요. 은혜로 인내해 주는 것이지. 여러분, 다 불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한 여인은, 진짜 엄마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왜 지상명령에 충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칩니까?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갑주를 받는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칼이, 진리의 검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해부해가지고 할례해가지고 다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보고 네가 백살을 얻은 자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자식 아닙니까? 그걸 내놓아보라고. 왜? 아브라함의 마음의 성전에, 제단에, 가장 깊은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네 자신이냐? 네 자식이냐? 네 재산이냐? 네 명예나? 네 건강이냐?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드렸을 때에, 전능자를 믿고 의지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식도 잃고 자기도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를 흉내내는 사탄이 몰래제사, 인신제사, 아기들을 받아가지고 살해해가지고 받아먹는 이 피해 굶주린 사탄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엄마가 하나님같이 사랑했던 자기 자식 우상에 대한 애착을 아브라함처럼 포기했을 때 갑절을 배상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도둑맞을 뻔한 자식도 다시 찾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여인은 칭찬과 명예와 상급도 의로운 재판장으로 받았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권리 포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양도해 보셔요. 처음에는 계속 참소할 겁니다. 그러나 계속 묵묵하게, 이 공동체에 그런 승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격려받으면서 전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물질을 따라, 자식이 우상인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격려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격려하는 이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들어가도 나와도 하나님 여러분을 쓰십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 롤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욥의 재판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늘의 대법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움켜쥐고 악질검사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 말씀으로 참소한다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멸망시키려고. 사탄의 고소고발로 인하여 욥은 이웃들, 심지어 아내와 친구들에게까지 율법에 의한 정죄와 판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왜 싸운 자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요. 그 싸움은 전부 다 정죄와 판단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죽으세요. 육체적으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죽으세요. 미장원 가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도록 맡기고, 힘들지만 인내하며 축복하고 하나님 선대하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오랜 테스트 기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요, 반드시 역전시킵니다. 왜?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으로 내가 비난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100% 하나님 이건 죽일 놈입니다 이러더라도 하면 안 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입이 간질간질한 게 우리의 선악지식 판단 나무 열매를 먹은 원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말을 씨로 뿌린 그걸 내가 먹는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던 분들을 향하여 베풀어 보세요. 많이 못하더라도 마음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와보세요. 분수를 따라서, 분수를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 닮았네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의롭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제일 잘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불시험으로 가족, 친구, 재산, 건강, 명예까지 다 도둑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엄청난 갈등과 고통이 있겠습니까만은 믿음을,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어요. 마침내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셔서 최종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내 아들 욥의 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불신을 다 이긴 이 증거 같은 믿음을 보았느냐?
대표 선수로 일부러 뽑은 거예요. 우리는 분량이 달라요. 이거 당하면 다 나자빠질 거지만 대표 선수로 제일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연단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 같은 믿음을 보았느냐? 모든 피조물과 악질 검사 앞에서 보았느냐? 내가 영원한 기업으로 준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왕노로 달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이 판결합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최종 판사가 판결합니다. 땅, 땅, 땅. 이 의로운 욥에게 세 가지 갑절을 배상하라. 첫 번째 갑절이 뭐냐? 자기 능력으로 욥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욥의 자기의 교만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지금 자기의 실력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하는 모세 율법의 수건에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 메시아의 은혜를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굉장히 소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꺾어버리고 죽인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더 좋은 겸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좀 하고 뭐 섬기고 이러면 뭐 좀 알고 이러면요 다 교만해요. 저도 그래요. 조금 뭐 하고 잘 되면 교만하고요. 누가 칭찬해주면 교만하고 뭐 우리 교회 하면 교만하고요. 아니에요. 진짜 실력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죄인들의 소굴에서 우는 사자의 소굴에서 33년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죄인의 친구로 살았던 그 겸손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사회적으로 수준 높고 돈 있고 재물 있고 뭐 지식 있다고요? 그냥 깊이 들어와서 죄인의 친구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교 모임 비슷해지고 라우디가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지식 있고 물질 있고 건강 있고 지위가 있는 분들은요 더 나와서 연약하고 불쌍하고 힘든 분들을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분은 계속 대대로 잘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의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이나 더 좋은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겸손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네 상을 다 받았다 이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성숙은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요번 더 깊어짐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처럼 영안이 갑절이나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친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모세, 다니엘, 바울, 다윗도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며 살았기 때문에 갑절을 받아 승리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힘든 전쟁을 치면 혼자서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되찾았습니까? 항상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갑절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는 것을 보았잖아요. 하늘에 능력의 차원이 있구나, 하늘에 보좌가 있구나, 그걸 보고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예요. 보면은 받는 거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갑절의 영감을 받아 세상 권력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도둑놈의 영인 이세벨의 영을 짓밟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갑절입니다. 하늘 위를 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회개하고 주님의 기도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림받을 때 그 하늘에 들림받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갑절의 권능을 받아 죄와 사망, 권세, 도둑놈을 이기는 부흥과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성소, 하늘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 돕는 은혜의 신비를 깨달을 지어다.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땅을 바라보면 다 패배하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을 바라보면 다 패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갑절의 겸손과 권능으로 옷 입게 된 욥. 영혼이 잘 됐잖아요. 갑절로 잘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 욥에게 마침내 원수 마귀가 도둑질해 간 모든 소유, 건강, 물질, 자녀들 다 갑절로 갚아주잖아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원리 그대로 되잖아요. 욥기 42장 10절 두 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바로 소유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겸손의 옷이 갑절, 성령의 권능의 옷이 갑절, 아멘. 그때 영혼이 잘 되어졌기 때문에 범사도, 육신의 강건도, 환경과 물질도, 모든 소유도, 할렐루야. 이렇게 2023년 도둑놈을,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입은 분들은 아예 결박해버리시고, 그리고 결박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하늘의 의로운 재판장에게 계속 상소하세요. 그때 낙심이 되고 좌절하더라도 이겨내시면 그런 과정, 기도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권능을 가장 좋은 선물로 옷 입게 됩니다. 그때 도둑을 이기는 갑절이 임하는 거예요. 반드시 2023년도에 이 갑절을 받아서, 영혼육으로 받아서 새 출발하는 원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완전히 통달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골수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땅의 상속권들을 도둑질해 간 이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상속권을, 통치권을 회복하는 2023년도 원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